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매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실패로 아파하기도 하고 또 취업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계속 결과적으로 실패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공들인 사업이 무너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패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가져다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기회보다는 실패의 기회가 더 많았고 또 그 실패로 인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에릭슨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다.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는지가 중요하다.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실패하는 것은 상처가 크지 않다. 반면에 실패 후에 주어지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은 실패를 열등감으로 변화시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지지를 받으셨습니까?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실패 가운데 지지를 받는 분위기, 그 분위기에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 실패했어도 괜찮아, 조금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줄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실패해도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실패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방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지지를 받으셨습니까?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지지를 받았다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비난을 받았다면 상처와 열등감이 남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뭐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그 상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대개 실패를 극복하는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실패한 경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요. 단 한 번의 그 결정적인 실패가 운명을 가로지른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상황을 극복했지만 그저 평범적인, 평균적인 삶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도전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냥 내가 실패했었으니까. 지난번에도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실패했는데 그냥 편하게 살자.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에요. 세 번째는 실패의 순간이 오히려 한 인생에 결정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패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실패가 오히려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이번에 또 실패했는데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긍정적 평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실패해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큰 시련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바꿔버리고 이전에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으로 삶의 전면에 부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혹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었다면 그 실패에서 다시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열등감과 상처로 얼룩져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요.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에 아파할 수도 있어요. 대학 입시 열심히 준비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생은 거기에 재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스릴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실패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일들은 아마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아유, 저는 말하기도 싫어요. 그때 그 실패가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숨기고 싶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수제자. 그는 누구보다도 리더십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보면 성경의 내용들 보면 가장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베드로의 이름은 거론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도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도 먼저 성급하게 나서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도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기분은 상했을 거예요. 감정 상했을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숨기는 것, 그것이 뭘까요? 69절을 보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70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man,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모른다는 거야. 네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충 넘기려고 해요. 얼거버리려고 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뭐냐면 난 모른다. 내가 모르는 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녀들의 말은 짧습니다. 귀찮다는 거지요. 더 대화를 이어가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 don't know. 몰라. 모른다니까. 무조건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쥐어받고 싶은지. 뻘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I don't know. 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문회 할 때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른 여종이 와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71절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이젠 더 이상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맹세하며 부인했대. 맹세하며.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이 베드로를 코너에 몰아넣고 이야기합니다. 74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처음에는 I don't know. 난 몰라.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런데 두 번째는 맹세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이번에는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대단히 실망스럽지요. 정말 치사하고 정말 의리가 없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개적으로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해. 라고 하는 이 부인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신앙을 감추는 거예요. 신앙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신앙을 침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침묵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실 때에 그 현실 가운데서는 가만히 침묵하며 뜰에 앉아 구경꾼으로서 그저 무리의 한 일원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을 아주 잘합니다. 멋들어지게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참 멋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침묵하고 부인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더 나쁘면 나빴지.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와 대단합니다. 정결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순결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가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나 함께 일하는 동료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저 막연히 침묵하고 있는 그것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귀찮으니까 두려워서 못 듣고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함께 십수년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줄 아무도 몰라요.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세요. 제 마음대로 좀 하게 해요. 자녀들에게도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학업이 중요한 때니까 너 공부해라.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 공부해라. 이것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욕심이 지배할 때 오히려 왕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끌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 할 때 이것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도 탁월하게 탑으로 뽑았던 이 제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훨씬 더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지만 아마 우리 같으면 몇 수십 번은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신앙을 숨기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거리를 두고 쫓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안정거리.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를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안정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안정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따라는 갔지만 가까이 바로 옆에서 따르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안정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안정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따라가는 것이 낫지. 아예 안 따라가는 것보다 낫잖아. 교회는 출석은 해요. 그런데 적당히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매이기 싫다는 거지요. 깊이 들어가기 싫다는 거지요. 편하게,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나 좀 건들지 마라.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결코 적당한 안정거리를 두고 따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된 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끌려가는 주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가자니 미안하고 또 궁금도 하고 그렇다고 바짝 따라가자니 위험하고 또 그러니까 안정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난 뒤에 결정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안정거리를 두면 솔직히 편한 점이 많지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가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동거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도요.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은혜 받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출석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교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든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새벽에 이 자리까지 오십니까? 왜 그토록 피곤하고 힘든데 그 몸을 일으켜서 이 자리까지 나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새벽을 깨워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정거리를 둬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안전거리를 둬보세요. 적당한 거리에서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시키지 마라. 요 정도만 할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서 가면 유혹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유혹과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집집마다 없는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이 별이에요, 별. 각 집집마다 앞에 다 별들을 붙여놨어요. 뭔가 보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은 성군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주 존중받는,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단하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어찌 밧세바와 같은 여인을 겁탈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왕들이 다 나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만하면 됐지. 젊을 때 나는 다 했어. 너희들이 나가. 너희들이 싸움 잘하잖아.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내보내고 우리아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궁전에 있으면서 다 부하들, 신하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들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다윗성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우연찮게 밖에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전거리를 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 안전거리를 둔 거예요. 니들 다 나가라.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안전거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받을 일이 생겨요. 이번에 가서 이 다윗성, 그 다윗성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 다윗성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한번 보니까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여요. 집집마다 뭐가 있는지가 다 보여요. 다행히 목욕하는 여인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과 어떠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 적당히 따라가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안정거리를 좁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거인, 영적인 장사 따로 없습니다. 안정거리를 두고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그 실패에서 다시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냥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him. 돼 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눈길이 딱 고정이 됐어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실망과 배반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연약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그 실패에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깨우시죠.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베드로야, 난 너가 부인할 줄 알고 있었어.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하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가 회복되면 너는 분명 너 옆에 있는 형제들을 견고히 세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혹 여러분들 지금 실패하여 절망하여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힘내. 다시 용기를 내. 다시 도전하자. 다시 나가자. 너에게는 사명이 있잖아. 너의 주변에 있는 너 옆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 다시 힘내.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겠지요. 또 내일도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인할 때도 많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지금은 실패하여 넘어져 있지만 조금만 힘내. 분명 너는 일어설 거야. 너가 일어나서 너의 형제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줄 거야.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고 예수님의 눈은 기도의 눈이고 예수님의 눈은 은혜의 눈이에요. 부모의 시선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고정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더러워, 찌지해, 찌지해 얘기합니다. 혹이나 그 아이가 위험한 도로로 달려가려고 하면 어머는 금방 달려가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옵니다. 왜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러운 곳을 만지려고 하면 아찌 안 돼 안 돼 찌지 찌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주님을 멀찌감치 쫓으면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가 따라잡을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안전거리를 좁히고 바짝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